예, 먼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해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해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그 뒤에 22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0장으로 와서 보면 이제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지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대제사장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1절에서는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고요. 마지막 28절, 29절에서는 아론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암울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 출애굽할 때의 죄악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다른 것이 다 변해도 사람의 죄성은 참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19장이나 그 이전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잘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구절을 통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정월이라고만 나와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많이 듣던 지역이죠. 신광야, 뭐 가데스,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무리바. 이거 다 예전에 나왔던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신광야는 먼저 출애굽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두 번째 달 되던 해에, 즉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후에 이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이 떡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이어오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르비딤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에 오늘 본문같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똑같은 사건이 나왔던 곳이에요. 생각나시죠? 출애굽기 17장.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사건이 나온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돌아. 다시 왔어요. 그런데 장소만 돌아 다시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똑같은 죄로도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신광야의 이 가데스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었나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 곳.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이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스라엘의 각 열두 지파에서 뽑은, 족장들로 뽑은 열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위해서 보내죠. 스파이로. 그곳이 어디였냐면 가데스였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며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이 그리 좋지도 않더라.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죠. 그때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 심판을 선포하신 곳이 가데스였어요. 그런데 그 가데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심판을 받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방황은 본향이 없이 그저 그 땅을 돌고 도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같은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심판받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방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민수기 33장에 가면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을 다시 회고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33장에. 그런데 민수기 38장에, 3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오늘 본문에 아론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호르산에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33장에 보면 대제사장 그 아론이 죽은 때가 언제라 그러냐면 출애굽을 한 지 40년 5월 1일. 40년째 되던 해. 민수기 20장의 시대적 배경은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출애굽을 한 지 벌써 얼마가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이후에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가 되었는데도 그때가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변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됐는데도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처음 출애굽 때의 그 장소에 왔다는 거죠. 장소만 똑같은 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성도 예전에 똑같은 죄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암울한 죄인의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을 보려니와 너희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세대가 불순종하여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 대표예요. 1세들의 대표들. 그들이 거의 다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신광야와 가데스에 온 거예요. 거의 다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예요. 1세대들이 많이 죽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새로운 세대들의 죄악이 이전 자기 부모들의 세대의 죄악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2세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들은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절대 그들이 더 1세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3절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에서 보시면 회중이, 그 당시의 회중은 거의 2세들이죠, 이제. 40년째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부모들이 했던 소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뭐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아니 물도 안 주는 하나님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물 한 모금 만큼도 여기지 않고 버렸던 그 부모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했을 때와 똑같이 출애굽 17장의 모습과 똑같이 8절에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내어주신 말씀하고 닮아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행합니다.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예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똑같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을 때의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게 하셨나요? 기억나세요? 그때에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세에게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 서라. 이 하수를 치던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 반석을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많이 닮아있죠. 이번에도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라고 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오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죄가 뭐였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모세가 행한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주라고 하셨죠.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반석을 치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모세까지도 못 들어간대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다 소멸돼서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1세들과 함께 다 광야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 그들 가운데 속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아니 반석을 치든지 명하든지 뭐 물만 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건이 그토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을 회방하기까지 한 그런 큰 죄였을까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뤄주셨고요. 때때로는 징계까지 내리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죠?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도 누가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때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이들을 다 멸하지 말아달라. 그랬죠.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별거 아닌 사건 같지만 누가 마치 심판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고 정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어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내어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진노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물을 내어주라고 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안 주려는 거예요. 너희 같은 패역한 백성들 나는 물 안 주겠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Must I give you this water?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06편 33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했다. 누구 같은 모습이에요? 사단 같은 모습으로. 정죄하고 고소하고 심판하려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모세가 넌 나를 믿지 않았다. 불신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이 똑같은 말이 어디서 쓰여지냐면요. 이 지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2절에 40년 전 바로 이 땅, 그 땅,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던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와 아론도 그 일세대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알려주는 걸까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모세가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건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 사건 나오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변화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천국 영광에 이르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옛 언약의 중보자였지만 모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인 것에서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두 가지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 다윗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들 자체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세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로지 중보자와요 오로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증거하고 인도하는 역할이었지 그들 자체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배우자, 그들을 본받자, 절대 그 목적으로 그 인물들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인물들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표로 하는 예언약, 그 구약, 모든 예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언약의 율법을 봐도요,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절대 우리 육체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 결론이 율법의 결론이에요. 또 한 가지의 결론은 뭘까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인물들, 언약들, 율법 다 같은 겁니다. 구약은. 그뿐 아니라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첫 세대와 여호수아를 이제 대표로 할 이스라엘의 2세들도 이것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대표로 하는 1세들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다 실패하고 망해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대표로 한 2세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천국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구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구약은 다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구약을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과 똑같이 하나님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의 사건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석을 통해 물을 내어주신 분은 분명히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고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죠? 그 쳤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하수를 지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죠?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셨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르니 치라 그러셨죠.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누가 심판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으시겠다는 거죠. 그 사건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풀어주세요. 처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듯이 그 사건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그 사건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믿음으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에게든지 나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반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내어줘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반석을 치라고 안 하셨어요. 또 심판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지 않고 복음을 어떻게 보면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자기 임의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정죄하고 분노하며 반석을 치는 거예요. 또 두 번이나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보고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더 나은 중보자, 더 나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귀히 여기셨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요.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모세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렇게 출애굽의 첫 세대가 다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이끌었던 누이 미리암의 죽음을 대표로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곧 죽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를 남겨두십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역할에 관한 것이라는 것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총회를, 총회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뜻도 돼요. 이 교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You will not bring this community into the land I give him. I give them. 즉, 너희가 지금 이 세대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역할은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명은 여기까지였다는 거죠. 예언약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예언약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오직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를 통해 그분을 또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의 좀 다른 발음일 뿐이죠. 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옛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알려주고 있고요. 옛 언약이 지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와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알았어요. 아,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소명이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신명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만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이어오는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모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얼마나 가나안 땅을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방황하던 세대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잖아요. 왔어요. 40년이 이제 다 끝나가요.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모세를 위해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오게 하시지만 오히려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그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외인처럼 장막 생활을 하며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모세도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멀리 산 꼭대기에서 좀 보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 영원한 본향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한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여정을 끝낸 모세가 구원 역사 속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천국 영광, 천국 안식에 들어간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나누던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천국 축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 모세가 본향에 들어가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이 처음에 민수기 20장 준비할 때요, 그냥 막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막 너무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민수기 말씀 중에 가장 암울한 말씀처럼 들려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죄를 범하고 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방황하며 처음 그 자리로 오고 4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편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죄와 죽음 아래 있는 그 암울한 백성들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소망 없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방황하다가 다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도 늘 바라만 보면 암울하고 비참한 삶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찾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시되 어디까지 함께 하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고 심판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에도 우리를 데리고 함께 약속의 땅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다시 방황이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어야 하지만 여호수아도 죽어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너무나 암울하거나 비참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암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사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우리 삶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가는 길에 진노하시고 심판도 내리셨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는 다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거나 우리를 향해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미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죄를 가지고 오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늘 반석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생명수를 항상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나그네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오로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리한 미쁘시니 그분이 아니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온유하신 주님 늘 묵상하시고 그분과 늘 교제 나누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 맡기시고 늘 그분이 은혜로 내어주시는 생명수 마시며 천국 본향을 향해 짧던지 길던지 우리의 여정 기쁘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이 소망 없는 죄인들 갈수록 암울하고 비참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길로 가는 나그네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욱 우리 성도들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쁘게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 천국으로 가는 믿음으로 굳게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만을 붙들고 담대히 기쁘게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가는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